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저녁 내내 참을성 있게 제 티에 앉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릴 것을 압니다. 저는 겨울에 몹시 추운 날씨나 비가 오는 날씨, 여름에 더운 날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저보다 낚시에 대해서 더욱 잘알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매우 기뻐하며 그 소식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한 남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어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한 다음에 상인에게 그 물고기를 자기가 잡을 수 있게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는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낚시를 가셨습니다. 놀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취미 활동으로 낚시를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인 예수님께서 첫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심은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본문 말씀으로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가시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첫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첫네 명의 제자는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어부들은 초등 교육 정도만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설명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신분의 장모들의 병을 고친 것, 시몬과 안드레의 집문 앞에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광야에 기도하러 가신 것등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들을 연계된 기록으로 보고 조화시켜 본다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시간대로 구성하여 본다면 사실 누가복음 4장의 31절과 32절에 발생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나아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 물줄기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칭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을 긴네렛 해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4장 11절과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디베라 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1절과 21장 1절에서는 부릅니다. 오늘날 아랍 사람들은 이곳을 디베레아 바다라는 뜻의 바타바리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얌 키네렛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바로 타원형의 호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은 바다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호수는 20km 정도의 길이로 넓이는 6.5에서 12km 정도가 됩니다. 표면은 지중해에서 208m 정도 아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호수입니다. 바로 소금물 호수인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얕은 호수입니다. 깊이는 24m에서 60m까지 다양하고, 물고기가 풍족합니다. 이에 비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톤레삽호수는 그 물줄기가 훨씬 크지만 깊이는 더 얕아서 1m에서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륙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해변가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뒤에 걸으신 곳이었으며 여기로 예수님께서 낚시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첫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첫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요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서역, 그것은 5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낚으시는 사역은 4절과 7절,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은 8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전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첫 번째 요점인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나사렛에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후에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해안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경치를 구경하러 관광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지칠 줄 모르게 그분의 복음 사역에 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의 복음 사역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곳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두 명의 어부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이 두 어부 형제가 당시에 낚시를 하는 것을 보신 주님은 그들을 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던 우선순위였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것은 두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위엄 있고 강력하나 은혜로운 가르침과 복음 전파, 병고침의 기적,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 것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에서 유명해졌고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4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보낸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일부가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시는 동안 베들은 해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배 두척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작고 얕은 호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배들은 갑판이 없이 물고기를 잡는 배였고 각각 네다섯 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으며 마른 육지로 한두 사람이 쉽게 밀거나 끌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면 이런 배들은 쉽게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배두 척이 해안가에 닻을 내린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 안에 없었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절 하반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밤에 일을 끝낸 후에 그 아침에 이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을 씻고는 했습니다. 잔해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나 살펴보고 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접어서 다시 배 안에 집어넣고 그날 밤에 다시 낚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이 그물은 삼중 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낮에는 물고기의 눈에 보여서 저녁에 물고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끝마친 후에 식사를 하고 침대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청소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3절에서 주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청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까? 19세기 장로교 사역자인 엘버트 반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작은 마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을 때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의 형식으로 주변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나 스피커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매우 크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앉아서 야외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회개의 필요성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셨습니다. 19세기 성공의 신부인 제이시 라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선한 일을 하시려고 선택한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죄인들이 회심하고 지망생들이 이끌어지고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말씀 전파의 사역은 보이는 교회 건강과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과 설교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파하지 않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취급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와 배도를 향한 교회입니다. 호주와 다른 서방 국가들의 교회들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야외에서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주님께서 전파할 때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 중에 설교자가 자리에 앉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앉는 것은 유대인 교사들의 일반적인 자세였으며 서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특별히 준비된 강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건물이나 공공 예배를 위해 주어진 장소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양이나 다른 요소들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어부의 배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환경의 적합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관한 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때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그렇습니다. 제시 라엘을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기의 손을 얻기 전에 또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편리한 장소나 건물, 날씨 및 행사들을 기다릴 때 기회는 사라지고 소중한 영혼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제이시 라엘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일을 합시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잠언 22장 13절 말씀. 다시 말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설교가 집, 공원, 거리, 쇼핑센터, 병원, 교도소 또는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복음의 모든 설교자에게 나누어 주신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가르침을 마치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 요점인 주님의 낚으시는 사역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장 4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신령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시몬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 안드레와 그의 파트너인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 저인망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힘과 인내 및 체력을 요구하는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그물을 반원 안에 놓고 30m 이상을 둘러싸은 다음 손으로 그물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체력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시몬과 다른 어부들은 피곤하고 지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물을 청소한 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예상한 식사와 조기 수면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가 반쯤 잠들어서 고개를 꾸벅이며 졸고 있었다면 이 말에 완전히 깨어났을 것입니다. 시몬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시몬은 주 예수께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하며 대답했습니다. 엘버트 반스에 따르면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반장 또는 리드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사와 또는 안내자를 의미합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다로 나아가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실제로 요구였습니다. 신학자인 알켄트 휴즈로부터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는 밤새 잠도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빈 그물망을 검사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배를 해변에 다시 대고 1,000파운드의 젖은 그물을 다시 싣고서 깊은 물로 노을 저 나아가서 주위를 돌며 그물을 다시 철치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대낮에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게다가 나사렛 목수인 예수께서 평생을 호수에서 지내온 전문가 갈릴리 어부에게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말했습니까? 전문 어부에게 주님의 요청은 터무니없고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알켄트 휴즈를 다시 인용하면 전문 어부들은 물고기의 100%가 물의 10% 깊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비율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 상반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할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몬은 논쟁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5절 하반절에 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요구한 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시몬은 주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까? 시몬은 주님이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낚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주님은 바로 신령한 낚시를 하셨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배를 호수에 내놓는 동안 주님께서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요청하셨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아마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전문 어부이며 당신은 목수입니다. 당신의 직업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두 동료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몬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은 한낮에 태양 아래 그물을 물에 내렸을 때 곧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물 안에는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면서 무거운 그물이 잡아당겨지면서 배가 그것을 향해 당겨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시몬과 그의 어부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을 뻗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그들은 거리가 멀어서 들을 수 없었기에 야보보와 요한에게 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배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7절 하반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두 번째 배가 왔고 결국 둘 다 배전에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전은 배의 측면의 상당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각 보트의 길이가 8m 이상이고 너비가 2m 이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잡힌 숫자와 두 배의 배전까지 채우면 바로 수톤의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나중에 해변으로 옮겨졌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대한 무리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낚시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건 4절에 나왔습니다. 낚시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물고기에 대한 주 예수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대답과 순종은 훌륭한 종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순종으로 그물에 잡힌 풍성한 물고기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때 얻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과정이나 의무가 어렵고 불합리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일의 진행 과정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낙담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질문이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나 장로, 집사 또는 교회 리더가 어떠한 제안이나 프로젝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적절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의 충고는 이것입니다. 시몬의 행동을 따르십시오. 이유를 듣고 제안이나 프로젝트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찬반 양론을 토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제안은 성공이나 결실을 맺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동료 여부들과 낚시를 하러 함께 가셔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해안가를 기다리는 어부들과 무리는 개구리, 파리, 메뚜기들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호수의 물고기조차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본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수년간의 낚시 경험에서도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오 낚시는 어획량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제 이 선생님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함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이들은 모두 잡힌 물고기의 양으로 인해 놀랐습니다. 시몬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강한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온 세상이라 생각하던 바다와 배와 그물을 통해 사역을 하셨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기적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알켄트 힐즈로부터 인용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의 시작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몬은 그의 마음에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수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낚시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이상입니까? 그는 자신이 주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시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의 입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주님 안에 또는 주님과 함께 신성한 신령한 임재가 있음을 깨달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시몬은 이제 주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권위와 권세에 직면하여 주님이 평범한 사람 이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주님과 죄 많은 사람인 시몬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고통으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8절에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는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평범한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시몬 베드로의 겸손함과 그의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와 마주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악함에 대한 의식, 영적인 미성숙함, 도덕적 고통, 주님의 존재 앞에서의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주님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자발적이고 갑작스러웠던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옳고 적절했습니다. 알켄트 휴즈로부터 다시 인용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고통, 즉 한 사람의 죄에 대한 내면의 극심한 고통은 용서의 은혜에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영적 자세, 바로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였습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경험했으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죄 많은 본성에 대한 인식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고 나서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정확하게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약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I can't heal you를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이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선교 의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분명히 시몬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해와 부드러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부터 또는 이제부터 또는 이후에 사람들을 낚으리라 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낚는다는 의미 또는 18세기 영국 신학자인 존 길이 말한 대로 생명으로 붙잡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시몬에게 복음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사업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문적 어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더 높은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지 않으며 존 길이 설명했듯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죄와 불행의 깊은 곳에 추락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삶과 구원의 길로 빠져나오게 하는 행복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너는 사람을 낚으리라는 이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누가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영혼이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파된 복음을 들었고 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했고 회개했으며 주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초대했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기소되었을 때 그는 또 다른 5천명이라는 사람을 낚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효과적인 전도 활동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몬 베드로는 효과적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그 동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을 믿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가 땅에 닿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잠재적인 수입, 자산이나 부, 그들의 종, 그리고 친구, 가족으로 가득 찬 배를 버렸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세베대가 조언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를 떠나는 두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응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어부들이 방금 떠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첫 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은 그물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믿음과 경험과 지식이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이것은 제이시 라엘의 말입니다. 그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주 예수께 저를 떠나십시오가 아니라 저와 함께 계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끼는 감정의 전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불완전함, 자금과 죄를 매우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한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느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과의 대면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자신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과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연약함과 무익함 아래 심지적으로 거의 압도당하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청중의 마음처럼 자신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절망에 빠지고 설교를 그만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제시 라엘의 말을 이용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24시간 7일 내내 일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심야에 육체적으로 병을 앓는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내와 침묵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이분들이 받는 금전적인 보상은 매우 적습니다. 목자와 목사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고백하는 그리고 믿는 모든 목사님들은 박해받는 짐을 집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비판할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일과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곤란함과 어려움 또는 낙담이 무엇이든지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교회 신자들과 회원으로서 우리는 목사님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을 섬기는 교회에 신실하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낚는 데 성공하도록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실한 목사, 설교자, 선교사, 전도자 및 성경교사와 제자라면 언젠가는 그들이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4명은 가족과 친구, 직업, 그들의 일꾼, 잠재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다른 생각이나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주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곳마다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들 앞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어려운 삶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제시한 모범을 기꺼이 따르려고 합니까?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 이웃 또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갇힌 자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과부들을 방문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대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주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시몬이 속한 어선에 앉아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그것에 대해 순종했으며 그와 그의 동료들은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물고기와 다른 피조물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면 얻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시몬은 영적 미숙함으로 자신이 합당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와 그의 동행들은 사람을 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과 대면할 때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볼 때 자신의 무가치함, 불완전함, 자금과 죄성을 매우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10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을 때 시몬아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고 하신 것은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과 모든 신실한 선교자와 복음전도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목사님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도록 매일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라엘의 말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과 같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